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시사 그 말씀에 순복하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복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1 더하기 1 하면 2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뭔가 따지기도 좋아하고 흑백을 가리고 시비를 가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 게 인생이지요. 이럴 거다 저럴 거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기를 해도 소원을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바라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바라지 않는 일들이 예기치 않게 펑펑 터지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평한 거는 모두에게 그것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시무룩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지 몰라요. 1년 후 보면은 표정이 다를 것입니다. 10년 후 또 달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많이 먼저 간 사람도 있어요. 부자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근근히 어렵던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없던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은 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볼 때 정말 우리는 나의 태어남과 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맨날 나 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아, 세월이 흐르고 있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맨날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든 인생에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안 대는 건 꼭 자기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그 섭리나,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나, 그리고 생명체의 그 사는 것들, 조화, 뭐 여러 가지 어떤 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책만 쳐다봐서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만 임재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꺼리라 그럴까,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같이 동행한다 하는 거는 맨날 성경책 들고 산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성경책을 꼭 이렇게 머리에다가 베고 주무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것 같다 얘기해요. 근데 성경책을 베개처럼 하고 잔다 그래서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순종해서 행해야 그게 소위 말하면 신비에 새겨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은 다르고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과 그것이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그것이 나의 말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삶에서 체험돼서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었을 때 우리는 그거를 확신을 갖고 정말 하나님은 계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정말 완벽하신 분이야. 우리가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말 만나고 만지고 그리고 보고 항상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먹었던 맛을 아 맛있었다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맛있었더라 하는 것만 기억하지 그 맛을 지금 우리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걸 다시 먹어봤을 때 아 그래 이 맛이었어 하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맛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매일매일 확신이 되고 매일매일 고백이 되고 매일매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다고 바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실제로 움직이는 거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실상으로 체험하여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어떻게 증거하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체험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형태로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살리우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피는 거를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거 아니지만 거기에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내 안에 주님 계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되면 예수님의 것이 모두 다 있는 거거든요. 껍데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병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참된 하나님이신 온전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막 의외에 갓난쟁이로 태어났어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경배받으실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조금도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내 안에 오신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 더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없는 내 안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요. 정말 신실하지 않는, 믿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습니다. 이량 믿으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지체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흙을 보면 흙 속에 있는 씨가 안 보입니다. 그냥 스쳐보면 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안 보여요. 꽃이 폈는지도 무관심하면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의 흠만 보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안 보여요. 흠이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흠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것은 이제 살 수 있는 뭐 정말 흠을 고치고 뭐 새롭게 하고 다시 뭐를 할 수 있는 모든 찬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산 개가 지금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1절 말씀 보기 전에 그 잠깐 앞에 보면요.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 뭐를 가져도 뭐를 누려도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것을 가져도 결국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니까 살고 있는 동안에 결국 우리가 그 누려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7절부터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흥청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으니까 너가 먹거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두 손 올리고 영광 영광 해서 주여 주여 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되는 영광이 아니에요. 내 삶의 처음이 그리고 이제 것이 또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비롯돼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답을 내리시는 그것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리이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은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져 있음은 무엇에 비할 바 없는 기쁨이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위 의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거를 네가 먹고 마시면서 기쁘게 즐겁게 이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식탁을 축복하셨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고 이 삶 속에서 네가 받은 은혜를 누려라. 이거는 쾌락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배 두드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라. 이것도 모양내고 사치하고 그리고 허영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주셨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이게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를 보양하라 그랬습니다. 잘 관리하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 물론 우리가 외모가 내면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그 외면적으로 또 흐트러지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건 결코 막 나가는 방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는 내 맘대로라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말 왕의 왕, 주의 주.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사는데 항상 마음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가짐도 단정하게 해라. 바울은 말도 조롱하는 말이나 누추한 말은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머한다고 농담한다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그렇게 같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유머 감각하고 농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농담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언제든지 진실되게 대하시고 그리고 정중히 대하세요. 말 하나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쌍 욕을 하는 일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대우해 주세요. 그냥 성경에는 후대해 주신다, 후히 대해 주신다지만 얼마만큼 후히 대해 주시는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친구로 여겨 주시고 정말 자녀로 여겨 주시고 거기에다 섬겨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항상 희게 하고 향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할지라는 건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몸가짐을 항상 지키라죠. 마음가짐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삶의 그러한 자세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평생의 날 헛된데, 헛된 평생인데, 그런데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그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하나님 가정을 먼저 만들고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거기에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것의 하나가 뭐예요? 생육번성하라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육번성하면서 하나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사는 한 식탁에서 식구들이 그 화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생의 수고함에 축복으로 주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형제들이 결혼해서 각각 가정을 가져도 이제는 남이 돼버리고요. 뭐, 이제는 그 친척 관계가 점점 훨씬 더 그 멀어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남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부부도 싸우면 남이요, 헤어지면은 원수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결국 남이 되고 부부도 등 돌리면 남이 되고 하나 될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축복,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됨이 우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것의 모형처럼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삶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지금 부부애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서 애들이 안정하고 평강을 누리고 자라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범죄함으로써 서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끄러워져서 가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라는 것이 생겼고 서로가 이제 너가 되고 내가 되고 이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 결혼할 때는 이제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우리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꿈이 있었고 길이 있었겠지만 결혼했다는 거는 이제 그때까지의 자기의 꿈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둘이 한 길을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뭐 그 자기의 야망 자기의 길을 걸어줄 사람을 찾는 경우를 많이 봐요. 자기 짝꿍을 찾는데. 아니요. 상대방의 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길삼아 삼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를 길삼아 삼는다면은 뭐 버리고 저기 할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합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다르고 배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높낮이가 아니고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되라고 하면 우리는 지배하고 불평하고 요구하면 원망하고 이제 이게 나오지요. 그리고 또 나보다 칭찬 듣고 잘 저거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시기하고 비교 경쟁하게 됩니다. 부부도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테레비에 어떤 부부가 나와서 서로 막 아규를 하는데 뭐냐면 여자는 집에 그릇이 잔뜩 있는데 그릇을 자꾸 또 산대요. 예쁘다고 사고 또 요게 새로 나왔다고 사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사고 이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자전거 또 무슨 그 위성 안테나 뭐또그 게임기 뭐 이런 것들 사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는 쓸데없는 거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라고 서로에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악의하지만 이게 지금 답은 안 나와요. 왜? 남편이 좋아하는 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자기에겐 그게 쓸 데가 있고, 어? 그러나 그릇은 그냥 있는 그릇 갖고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릇은 또 사냐? 어? 있는 옷에 왜 몸이 하나인데 또더 사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 좋아하는 사람 뭐예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죠. 자꾸 쟁이는 거예요. 근데 책 사는 거는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옷 사고 그런 거는 허영같이 보이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책 사는 사람 그거 쓸데없이 그거 왜 자꾸 쌌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도서관 만들래냐. 우리는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취미가 다르고 뭐가 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구원하고 문제되지 않고 그것이 거룩하고 문제되지 않아요. 치우친 것은 책이나 뭐 자전거나 그릇이나 옷이나 뭐나 다할거 없이 정말 먹을 거 마실 거 있으면 네가 조카라 그랬는데 이것도 저것도 넘치고 지나치고 치우친 건다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친 거는 지혜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나쁜 거라. 오히려 그것이 악한 거라. 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받은 것으로 족하라. 주님만으로 족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준 복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감사한 게 누구를 정죄하거나 지금 세상에 이렇다 저렇다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부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즐겁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안 원하셔서 우리 가정을 깼다. 주의 일을 하려면 가정은 희생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가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 거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일생 사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족. 가장 지금 화목을 지켜야 될 관계가 부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편해요. 가난한 집도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면 애들이 웃는 얼굴로 살아요. 근데 돈이 많고 궁궐 같은 집에도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쁘면 애들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살이하고 굉장히 당한 것 같았어도 그래도 일단 남편하고 합해서 이 집을 지키고 여기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기 둥지가 거기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경제력을 갖고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그건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육아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부모 모시는 거를 소홀히 하고 형제들과의 우애를 소홀히 하면은 제일 중요한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깨지고 나라가 다 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자가 무릎 꿇을 때, 여자가 바로 설 때, 교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리 지켜라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깨져버리면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진 게 엄마 아빠예요.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가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깨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게 헛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주 안에서 하는 얘기죠.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껏 다하여 할지어다. 이 말을 네가 지금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네 손 앞에 있는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다 너 자신이 해라예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나중에 하겠다고 두지 말고, 다 네 손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그때그때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라. 왜? 네가 나중에 죽으면 네가 들어갈 그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힘껏 해라. 저는 90년도에 그 탈진해서 쓰러져서 침대에만 있었고 정말 밖에 집 바깥에 1년을 못 나가고 쭉 그런 누워 있었던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제가 사는 삶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운 있는 동안 있다가 또 다시 탈진하고 다시 탈진하고 하는 거를 되풀이 많이 했어요. 지금 거의 20년을 또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1년 한국에 나가서 쭉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동안도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여러 방도를 통해서 의료보험도 없고 어느 한 군데 머물러 있지도 못하고 맨날 떠돌이 생활하는 저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작년 1년 동안 그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지금 그냥 또 부모님들 때문에 지금 막 뛰고 있는데 저는 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감사가 있어. 왜? 이거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쓰러졌던 사람이 지금 일으켜져서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쓰러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쓰러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살리우심의 손길인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쓰러졌을 때는 제가 돌아올 수도 없었고 제가 또 아까 중간중간에 자꾸 쓰러진다 그랬어요. 자꾸 주저앉아요. 허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펴지지가 않아요. 다리가 떼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전혀 막막해요. 그래도 연태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지팡이도 없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주저앉을 때 많아요. 물론 진통제를 먹고 여러 가지 그래서 살지만 그래도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약을 먹고라도 내가 손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조직 속에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건강이지만 그러나 저에게 찾아와주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들어주는 사람이 저에겐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는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나가서 전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거기 가서도 찾아와주는 사람에게 저는 말하지, 절대로 내가 내말 들어주소 하고 다니는 일은 없거든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일도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 속에서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물론 보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을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지체들 속에서 역사해 주셨다. 그것이 제게 있어서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아서 이런 체력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서 그것을
아멘.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사람으로 봐주는 지체들이 내게 제일 고마운 사람이고, 제일 위로가 되고, 제일 나에게 기쁨이 돼요. 선전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알아달라고 부탁을 할 것도 아니고, 할 만한 아무것도 사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네 손에 있는, 네 지금 앞에 있는 일들을 네가 다 해라. 수고함으로 해라. 물론 그건 수고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감격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할 건데요? 쉬면 뭐할 것이고, 자면 뭐할 것이고, 놀면 뭐할 건데요? 의미 없는 모든 것은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정말 재미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내가 돌이켜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른 사람이 경주할 때 선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력자, 용맹하고 힘 있고 그런 사람이 전쟁에 승리해야 될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 지혜자가 지혜가 있으니까 뭔가 부를 얻고 빵을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 그리고 기능자, 뭔가 잘하는 그런 기능자가 은총을 입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 명철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될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또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이 없는데도 어떤 때 보면은 이 사람이 반드시 질 텐데, 이 나라가 질 텐데 했는데도 그게 이길 수도 있고, 정말 어떤 때 보면은 요지경속이죠. 알 수가 없더라예요. 그것을 지금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때랑 찬스예요. 어떤 시기, 어떤 때하고 어떤 기회라는 거가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포착해서 그것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그것이 잘 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뭐힘 있고 내가 명철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빠르다 그래서 그게 꼭 답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달리기를 하고 똑같이 열심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간헐적적 뭐가 꼬이고 부딪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그 사람이 나빴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때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사실 주 안에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난해지고 낮춰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참것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갈때 오히려 그 항상 부딪히고 꼬이고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때 다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도요, 대개 한참 지나야 합니다. 말씀도 한참 지나야 아는 거 많아요. 아, 그랬었구나.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깨닫지, 처음에는 당황하기 바쁘고, 자기 마음에 그거를 이렇게 억세트하게 받아들이기도 바쁘고 적응하기도 바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았다는 건 벌써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는 거. 내가 예기치 않았다는 건 예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된다는 우리의 계산이 자꾸 앞질러 가는 거죠. 근데 그대로 안 된다. 우리 이번에 여기 며칠 비가 왔더니 그냥 홍수가 나서 난린데요. 뭐 미국 땅에서도 노상 재해지요. 참 미국 땅이 넓은 만큼 천재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맨날 우린 기름진 곳이요, 여기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지만 이 미국 땅에서 재해가 없는 날이 없고 어디 구석에선가 무슨 일이 있지요. 우리는 내 삶에만 안 일어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홍수가 났다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맨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고 이웃에서 봐도 그것도 하나 건너예요.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건 전혀 달라요. 내 자신에게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해요. 어? 미국 전역에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데 매일 사람이 잔뜩 죽는데 내 아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가 죽는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뭐 몇 명이 죽는다, 하루에 몇 명이 굶어 죽는다 하지만 내가 굶어 죽는 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엄마 아버지 이렇게 저 병환을 통해서 참 깨달은 게 참 많고요.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 스스로 속는가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암인데 저도 참 온몸에 앓는 걸 많이 봤지만 많이 아파왔지만 근데 암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 암에 대해서 지금 방사선 하면서 뭐 또 그 저기 항암 하면서 그리고 수술하면서 그리고 재발하면서 이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암 환자들과 암 환자들의 가족들이 겪는 것들을 뭐예요? 같이 훨씬 더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같이 의사들하고 매일 그 실질적으로 후유증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어나는 많은 것들 속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지금 암암이 그냥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아요. 드라마에 얼마나 암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그건 남의 일이었는데 내 안에 닥치면 내 삶에 닥치면 다른 거지. 그래, 아버지가 이제 인공항문을 하셨는데 그 직장암이었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인공항문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몇 사람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가족을 가진 사람이. 또 엄마가 그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그 이제 실어증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그 밸런스가 깨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 누가 풍으로 이랬고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주위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드라마의 얘기고 그냥 소설의 얘기고 영화의 얘기처럼 남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아버지 그 식사 준비부터 뭐부터 하루 종일 뛰고 엄마를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겪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숨겨진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암 환자 가족 그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얘기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중풍 환자라 그러면은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 가족들, 치매 환자면 치매 환자의 그 가족들이 겪는 것들의 삶이라는 거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올지도 몰라 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안 온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정말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기 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의 재앙도 날이 홀연히 임하면 그냥 걸려버린다. 우리는 이거를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걸린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다가 자기도 큰 코다지.
그렇지.
이거는 지금 아까 지금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러한 때와 그러한 찬스 그것이 그냥 임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제가 원하지 않, 인간으로 보면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저의 연약함, 저의 아픔, 저의 힘들었던 모든 것들, 지난날의 그런 것들이 제게 가장 뭐예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많은 보화를 안겨 주었고, 그것이 저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거는 주 안이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을 때 선교사님은 하나도 고생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애기 같으신가 봐요. 뭐, 저기, 뭐 이런가 봐요. 저런가 봐요. 얘기를 들을 때 웃어요. 그래요.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고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슨, 정말 사람의 그 빛이라는 거는 지혜에서 나타난다고. 주 안에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니까 상하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러니까 불행해지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인생이니까 육의 반응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연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살리우심을 받는 우리의 영은 그럴수록 더 강건해져요. 그리고 그 강건함이 겉으로도 결국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겉은 온유하고 속은 강건한 거를 좋은 거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겉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면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으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것이니 솔로몬이 전도자가 지혜를 받는데 어떤 지혜를 받냐면은 작고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혜로 인해서 성읍을 건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더라예요.
맞죠.
그런데 왜 기회, 이 솔로몬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는 지혜가 힘보다도 분명히 나아서 성읍을 건졌는데 분명히 조그맣고 힘이 없는 성읍이 큰 왕의 그 군대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건져졌는데 그것이 지혜 때문인 거는 알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냐? 가난하다 그래서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 그래서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자도 그 말을 기억조차도 안 했다. 덕만 보고요. 그 사람은 무시해버리더라. 이게. 사람은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실제로 힘이 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지혜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것은 부더라. 가난한 자는 멸시를 받더라. 종영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 이건 사실입니다. 지혜자가 조근조근 조용히 잠잠히 차근차근 말하는 그러한 말들이 어른의 큰 호령보다 낫다. 지혜가 병기보다도 낫다. 어떠한 무기보다도 낫다. 그런데 지혜가 그 성읍을 건진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또 뭐예요? 많은 선을 폐격해 한다. 그 많은 선을 다 무너뜨린다. 뭐 무슨 미꾸라지가 물을 다 흐려놓는다 그런 말 하지요. 잉크 한 방울이 컵에 물을 다 물들이게 하듯이 누룩이 방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조그마한 악이 그 조그마하다고 보는 그러한 것이 죄가 한 죄인이 그 선을 폐격해 한다. 망하게 하고 다 부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선도자가 얘기하는 얘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깨달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체험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지금 솔로몬 시대나 지금도 동일하시지만 인생의 인생됨도 동일한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육으로 살고 죄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를 스스로 깨달을 자 없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깨달을 자 아무도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그냥 그 새가 얼매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냥 그물에 걸리듯이 그냥 걸려버린다 그랬어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욕에 이끌려가면 반드시 죄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는 쌓아진다. 죄도 쌓아진다.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크다 작다로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죄를 무슨 왜 우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슨 저게 이렇게 해서 쭉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죄의 싹은 그냥 죽음입니다. 육으로 행하면 그냥 썩은 열매를 맺는다. 의미가 없다. 거기엔 참 것이 없다. 우리의 공평은 나쁜 죄를 아주 극악한 걸 했으면 그만큼에 맞는 거를 받고 그러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 부르심 받은 그 농부들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싹을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온 사람은 조금 받고 이것이 우리들의 머리의 계산이에요. 하나 죄진 것과 둘 죄진 것과 열 죄진 것과 백 죄진 것과 왜 똑같으냐? 아니요. 죄라는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진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냥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세고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세고 있지 않고 죄가 있다 없다로 보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죄를 아예 100% 없애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100% 다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그 죄라는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100가지 죄를 진 중에 10가지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99가지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죄졌든지 100을 죄졌든지 1000을 죄졌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불만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불평인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을 죄졌다고 다른 사람은 하나라고 했고 나는 만이라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만큼 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솔로몬이 지적한 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조그마한 소수를 멸시하고 소수 민족한 벌써 소수인 하면은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다 뭐예요? 가상자리예요. 주인공이 안 돼요. 잊혀져요. 축에 안 들어요. 우리는 그 속에 내가 속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근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다 병자요. 평생 미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 죽은 자들 속에 돌아간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볼 때는 다 병든 마음이요. 정말 미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스스로 속고 아니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거지.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우리의 모든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준인지 어떤 하우불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런 우리를 늘 하나 되어 함께 하시고자 아침에도 밤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가난한 자들 속에 병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없이 여김 받았는지 지금도 높임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님은 돈보다도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화려하고 강하고 그런 것보다도 없이 여김을 받고 있지 않는지 말씀이 마누리 여김을 받고 있지 않는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말씀이 잊혀지고 말씀이 가볍게 여김을 말씀 때문에 건져졌는데 지혜 때문에 건져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했다면 그 사람을 평생 은인 삼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보이지 않는 자로 우리에게 없이 여김 받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송밖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을 받으시었고 우리의 마음에 경배를 받으시었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